이제 3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설교 올해의 설교 일정을 창세기 3장까지 하고 난 후에 잠시 쉬려고 하고 다른 설교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3장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에게 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3장 1절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다루고는 싶은데 다루기는 쉽지 않은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마귀, 사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성도들도 대화 속에서 보면 사탄에 관한 존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인정하고 있고 사탄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탄이라는 말을 마귀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면 저거는 순 마귀 같은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분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에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다 마귀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일 수가 없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탄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이런 이야기, 또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자인 저도 다루고 싶지만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설교자인 제가 어떤 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경험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제치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즉 체험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이제 다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3장에서 다루게 됐는데 그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수에 대해서, 즉 성도들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에게 원수가 된 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욕심이 생겨서 길어졌어요. 그래갖고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또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뭘 뺄까 그러다가 빼지 말고 다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사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할 텐데 앞으로 6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앞에 자막을 먼저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6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사단의 기원, 사단의 명칭,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단의 시험 방법과 괴괴, 그리고 사단의 지배 영역, 이게 두 번째 주에 만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사단의 사람에 대해서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에 관한 이야기, 반면에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책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비해야 될까,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장 1절에 그리고 3장에는 사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사단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는데 뱀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뱀이 말하고 있는 말과 그런 행동 속에서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뱀은 사단이 아니에요.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짐승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그 뱀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사단이 뱀을 사용해서 사단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뱀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피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뱀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비유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수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뱀이라는 존재가 그거는 비유예요.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맨 최종적으로 가서는 뱀이 패하고 그리고 멸망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7장에 같은데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뱀의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리워야단 이게 무슨 중국말 같아요. 그렇게 벌하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 뱀에 관해서 나온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것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죄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관련돼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만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민수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뱀은 또 묘사를 하기를 뭐라고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뱀은 혀가 날카롭다. 그래서 저희 말로서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혀가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는 뱀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 23장 같은 데 가면 뱀은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성경에 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그냥 뱀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옛뱀, 옛날부터 있었던 바로 그 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왜 똑똑하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왜 똑똑한가 하면 유식해서 똑똑한 거예요. 아는 게 많아서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재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속에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에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겉똑똑, 겉으로만 헛똑똑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 조금만 나오면 자기가 다 알아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의 모든 대화에 자기가 이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지식을 근거로 인해서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듣는 것을 다 믿지 않고 듣는 모든 것을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 점검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냥 각색을 한 건데요. 잠언에 있는 이야기예요. 잠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지식은 그래서 영리한 사람에게 있어서 똑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로 영리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잠언에서 비교를 하고 있을 때에 영리한 사람은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자기를 보호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구덩이에 그냥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리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잠언과 같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일단 그것을 기초로 해서 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사단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뱀에 관해서 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중립적으로요. 좋은 데만 쓰여지거나 나쁜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선하게 사용되면 선한 모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뱀에 관해서 간교하다라는 이런 말을 썼을 때에는 사단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것이 선한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죠.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기에서 15장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간교함이 이런 간교한 뱀을 통하여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단에 관한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기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는 성경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이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사단의 기원은 이 성경 구절이 사단의 기원이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사단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딱히 우리가 완벽한 사단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모자름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를 볼게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 구절만을 읽어놓고 보면 뭐 계명성 뭐 이래가면서 옛날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사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관한 기원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 이렇게 사단이 성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실까 안 하실까라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대 사단이라고 하는 그 구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창조 기간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신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스스로 존재하느니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단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양립해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단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앞에 반역을 하고 이랬는지 정확한 기사를 써놓치고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사단과 바벨론 왕을 우리가 비유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사단을 바벨론 왕과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역사 속에 있는 바벨론 왕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지만 뱀을 통하여서 사단의 모습이 드러났고, 뱀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단이 바벨론 왕을 이용할 수 있고 바벨론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바벨론 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는 다른 이제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14장을 읽었을 때에 딱 이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만 딱 잡아가지고 아 이게 사탄의 기원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선지 활동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글을 썼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기 100년 전의 일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유다 나라를,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설령 유다 나라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 예언 가운데에 이제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앞에 자막을 좀 다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13절에서 뭐라고 있는가 하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지금 누구냐면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바벨론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 역사 속에 있는 그 바벨론 왕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맨 끝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스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 거거든요. 스월, 이 공동묘지에 맨 구덩이 밑바닥에 처박아 놓겠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14장은 1차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1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했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몇 주 후에 읽을 성경 구절이 딱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따먹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바벨론 왕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런데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네요. 요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확 하고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때에는 바벨론 왕을 놓고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보면 그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사탄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떨어져서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이사야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스월의 저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9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임금들, 즉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큰 성 바벨론. 꼭 그렇게 바벨론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쫓김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탄의 모습은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 사탄의 이 교만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야망,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결론은 멸망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명의 왕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어요. 그 왕은 시돈이에요. 시돈 왕인데 사단을 시돈 왕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해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벌써 딱 나오죠?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났도다? 부리가 드러났도다. 16절 같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다 같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시돈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돈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돈 왕의 성품과 그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교만한 것은 똑같아요. 이사야서에서 가르쳐준 것 교만함은 똑같은데 하나가 더 있는데 16절에 중간쯤 보면은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강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이 포악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왕과 이 시돈 왕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한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좋았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갔고 불의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다고요? 결국에는 추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내팽개쳤습니다. 왜 그 자유를 내팽개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자꾸 사탄의 성향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어제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기도 제목이 그냥 나왔는데 공통된 기도 제목 하나가 자녀들 가서 새로운 학기가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학생들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보세요. 여러분 좋은 거 먼저 닮아올까요? 나쁜 거 먼저 닮아올까요? 나쁜 거 먼저 닮아요. 욕부터 배워요. 못된 건 먼저 배워요.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다른 아이들이 잘못돼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쁜 것을 먼저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우뚝 섰다고 굳게 박혀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인생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영향을 우리들에게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시돈 왕이 포악한 그런 모습과 같이 강포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도 순간순간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 같은 경우면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지난 10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믿어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 없이도 10년 온 것 같고요. 앞으로 10년도 하나님 없이도 10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해서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를 만들어 놓는 게 휘어져 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분노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보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욕지거리를 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런 포악한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자꾸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교만함,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강포함, 포악함,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러고 내 말이 관철될 때까지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런 못된 마음,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만 힘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사탄이 우리를 또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왜 성도가 성도들끼리 네가 사탄이다, 네가 마귀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워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명칭, 사탄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사탄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과 마귀라는 이 두 개의 중요한 단어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적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적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귀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적대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항을 하기도 하지만 뭐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덤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망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소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고소해요. 우리들의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켜요.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너 옛날에 그딴 짓 했잖아. 네가 그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 예수 믿는 놈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막 옛날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죄책감에 억눌려서 살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검사가 된 것처럼 욥기를 보면 자기가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고소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의 최대의 원수예요. 왜 최대의 원수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들에게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망치려고 해요. 못하게 해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 이 비유를 한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뒷부분인데 씨를 쫙 뿌렸는데 원수가 와갖고 밤새 가라지를 씨를 또 쫙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같이 자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놓고 보세요. 이것을 교회로 놓고 보세요. 교회 구성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가 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구성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라지 씨를 원수가 뿌려놓는 것처럼 가짜 성도를 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짜 신자들을 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즉 다시 말하면 뭐 공동회 때 투표를 하거나 뭐 어떤 거를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훈련 받은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녀, 마귀의 자식들을 교회 속으로 집어넣고 교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창세기 4장, 어쩌면 내년부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막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아니 마귀가, 죄송해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 신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들, 가짜 신자들이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 안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으르렁대면서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중간 결론이겠죠. 우리가 3주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더럽히고 가정 안에서 포악이 생기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 말로 폭력하는 것도 폭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포악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그리고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인 사탄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